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묵어가는 계절이죠. 연결하가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11월은 특히 감사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한 고백들이 우리 북조선 신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꿈이 저의 소명이 되어서 현재 힘들고 어려움조차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현실을 둘러보면 막막하고 답답해서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수인 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 예. 저는 오늘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처럼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오늘 하루, 예.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는 아침을 열고 또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또 다잡아가는 시간들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유난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수리자유님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부부가 나누는 대화 중에 갈등의 고리를 끊고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는 31%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는 대화에는요, 보수 작업 과정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네, 보수 작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보수 작업이 뭐라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보수 작업은 격해지는 감정을 잠시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보수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말들에는요,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하는 말, 세 번째는 설득하는 말, 네 번째는 진정하자는 말, 다섯 번째는 동작을 중단하는 말, 여섯 번째는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보조 작업의 말이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수 작업에 쓰이는 말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감정이 격렬해지기 전에 말투를 조금만 바꿔도 갈등이 극단적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대화와 부정적인 감정이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투만 바꿔도 싸움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척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친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것을 느끼고 보수 작업이 떠올라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대신에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격해진 감정도 수그러지고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리자매님은 지난 한 주간 이 보수 작업에 쓰이는 여섯 가지의 말들 중에서요.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혹시 사용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보수 작업이 말이 떠올라서 노력해봤어요. 진정하자는 말을 사용해서 어머니에게 엄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진정 좀 해 이렇게 말했는데 분위기가 안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보수 작업의 말을 제대로 사용한 게 맞나요?
네, 노력한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감정적이니까 진정하라는 표현은 보수 작업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비난하는 말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보수 작업의 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과 소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난 두려워. 엄마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 기분이 상해요. 마음도 슬프고 야단맞는 기분이 들어요.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과하는 말의 표현도 읽어주세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 다시 한번 해볼게.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미안해.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설득의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이해되는 것 같아. 당신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서로 합의할 만한 의견을 모아보자.
이건 내가 양보할게.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진정하자는 말입니다. 그 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지금 말한 거 취소할게. 취소해도 되지?
당신이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당신이 좀 더 잘 들어주면 좋겠어.
잠깐 쉬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진정하자는 말의 표현을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 소리자매님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진정하자는 말을 사용해서 보수 작업을 해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용한 표현이 엄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진정 좀 해. 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진정하자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 표현은 보수의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난의 느낌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너무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엄마를 판단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의 대화 원인이 엄마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했어야 보수 작업의 말이 되었을까요?
네. 엄마, 우리 둘 다 감정적인 게 된 것 같아. 서로 싸우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엄마와 대화를 나눌 때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둘 다 감정적이 된 것 같아. 서로 싸우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좋겠어. 라고요.
네.
저도 이 표현을 잘 기억에 두었다가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보수하는 말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수 작업의 다섯 번째 말에 이어서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보수 작업의 다섯 번째인 동작을 중단하는 말을 소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내가 틀린 것 같아. 우리 잠깐 쉬었다가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나 잠깐 심호흡 좀 하고 올게.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수 작업의 말은 인정과 감사의 말입니다.
이게 당신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네. 미안해.
당신 생각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당신 말이 맞아.
네, 어떠신가요? 일상의 삶에서 보수 작업에 쓰이는 표현들을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부부 아름다운 동행에서 갈등의 매듭을 푸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사랑은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지식이고 훈련이며 책임감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심리학자 폴 트리니에는요, 연인과 부부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사랑을 이해하는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해는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열망에는요, 자발적으로 의지를 담아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열망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싶은데요.
네.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오랜 상처 혹은 내면의 꿈 또 성장 과정 등을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이해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도 적용시켜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를 이해한 후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도 부부마다 이해하는 정도와 차이가 생기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결혼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결혼에 대한 기대라고 하면 뭐 앞서 말씀하신 이해와 존중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떠한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책임감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기간, 뭐 만남의 횟수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면 그런 거를 혹시 느끼실 수 있고 신뢰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소리자매님 아직 미혼이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봅니다.
네, 뭐 말하는 태도
네.
그리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 있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소리자매님이 힘든 거, 아프고 어려운 것도 혹시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아직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옆에 남자친구가 계신가요?
아, 못 만났어요.
아, 예, 아직 못 만나셨군요. 네, 어떤 그렇게 멋있는 남자, 우리 소리자매님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멋있는 남자분이 속히 나타나기를 예,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인자매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인관계, 부부관계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친구 같은 편안한 존재였으면 하는 바람이 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친구 같은 편안한 관계.
네.
네. 자, 나그네와 아내가 친구가 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친구 관계에는 또 부부와는 다른 어떤 이해 관계가 좀 깔려 있기도 하고요. 부부 관계 역시 서로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같은 나그네 아내를 소망하는 것은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만큼 그 기대가 채워지면 참 좋죠. 어떠신가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요? 처음에 기대가 잘 채워져 가고 있으신가요? 수인자매님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시면서 부모님은 기대를 채워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옆에서 조금 오랜 시간 지켜보셨으니까요.
아니요. 기대가 채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부모님이 다툴 때 서로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결혼에 대한 기대를 사실은 많이 갖고 결혼을 시작하는데 그 기대를 삶의 횟수, 결혼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려놓는다는 좋은 표현도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영속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69%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적인 문제나 성격적인 결함, 가정교육의 부족함, 자라온 환경 등을 더 큰 문제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앙 보웨라는 사람은요, 결혼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심리가 무엇인지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톰 서여의 모험이라는 어린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톰의 이모가 산 중턱에 있는 밭에 풀베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톰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톰의 친구인 벤에게 감시를 맡겼습니다. 풀베기를 하기 싫었던 톰은 한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마치 풀베이기가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어깨춤을 추며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벤에게 말했습니다.
벤, 풀베기는 나 혼자만 할 거야. 너에게 절대로 못하게 할 거야. 네가 아무리 풀베기를 하고 싶다고 졸라도 나는 절대 너에게 나 대신 풀베기를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풀베기를 절대로 대신 시키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은 벤이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네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풀베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단 말이야. 나도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나도 풀베기를 하게 해줘. 제발.
이렇게 톰은 하기 싫었던 풀베기를 친구인 벤이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청개구리 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앉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앉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을 청개구리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조금 전 이야기를 나눈 어린이 책의 주인공인 톰과 벤에게는 어떤 청개구리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풀베기가 엄청 재미있는 일이 아닌데도
네.
이건 나 혼자만 할 거야. 너에게 절대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톰의 친구인 벤이 풀베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톰이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낸 것이 청개구리 효과였어요.
네.
톰과 벤의 모습을 보면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개구리 심리를 이용한 설득법이 어느 정도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득법이 항상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단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자기 표현법도 있다는 것과 이 표현법이 부부 사이의 갈등 또는 관계 혹은 나를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바로 눈물 작전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의 말을 들어주는 성향이 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지는 마음과 비슷하다. 이렇듯 자신이 상대에게 불쌍하게 보이도록 눈물을 흘려서 상대에게 도움을 받아내는 심리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큰 어린이 눈물을 흘리면 그 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이 될 수 있기에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물로 상대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부부를 예를 들어서 눈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나그네가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인 나그네도 눈물 작전을 사용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조선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눈물 앞에 나그네도 마음이 약해지고 아내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을 입에 달고 사는 나그네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평범하게 설득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물을 설득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나그네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물로 호소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땐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방법을 써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야겠네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저기 수인 자매님, 북조선에서의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눈물 작전 이런 부분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거나 또 이런 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때 이 눈물로 많이 뭐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나요? 있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을 자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한 번씩 써보고 안 써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기인 양 쓰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저는 그때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조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소리 자매님도 이렇게 눈물 작전 많이 본인의 뭔가 욕구를 해소하거나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들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눈물 작전 써보신 적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안 썼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두 분은. 네, 저는 눈물 작전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 부부의 삶을 맡기더라도 부부 모두의 노력이 멈추면 안 되죠. 부부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열망이 계속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첫 단추가 무엇이었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제대로 잘 표현해야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청개구리 심리를 이용한 설득 효과예요.
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눈물 효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표현이라는 단어에 우리 조금 집중해 볼게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병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이 결혼 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 자신의 의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표현하며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표현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표현 방법이 다르죠.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본인 보통 어떤 표현법을 주로 많이 쓰시나요? 직설적으로 자기의 표현의 의견을 뭐 바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청개구리 심리처럼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많이 일상에서 쓰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골고루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아, 그 문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큰 반응이 없겠다 싶으면은 청개구리 방법도 쓰면서 적절하게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떠한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이에요.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잘 표현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 혹은 나그네가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과 포용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부부로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힘입어 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썼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동일하게 같은 사람,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는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설명한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특히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 리 없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한 적 혹시 없을까요?
저는 주변의 사람보다는 저를 생각했어요.
이야, 겸손하다.
예, 겸손이라면 겸손이기도 한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끔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을 때를 느낄 때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 구원해 주실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 은미자매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님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네. 종종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사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언제 했는지 혹시 어떤 경우에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 싶어요.
뭐 교회든 또는 공동체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네.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힘들게 하는 사람. 맞아. 힘들게 하는 사람. 맞아. 네,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또.
맞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네. 저 힘든 사람이라고 할 때 제가 동감하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 사실. 맞아요. 우리 솔직한 고백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주의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해줘요.
혹시 목사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대접을 잘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양을 치는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양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목자들에게 어떤 냄새가 나냐면 양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물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목자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러나 주의 천사들은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가 아니라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전에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성들, 어린아이들,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로마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2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네,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랑 로마의 군대 조직에 따라서 말 그대로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는 군대의 장이에요. 사실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이라면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자신의 종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자기 종이라는 표현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얼마나 아끼는지 백부장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또한 유대인의 장로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인격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나요?
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멀지 않는 곳까지 도착할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고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시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죠? 군인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하나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당연히 상관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의 말을 따라야만 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만 섬겨야 해요. 하지만 그런 백부장이 지금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놀랍고 전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로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 예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을까요?
네, 저는 처음에 창세기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네, 그때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삶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원래 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먼지도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저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이기주의자였는데요. 지금은 막 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형편이 되면 돕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너무 네. 제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큰 거죠.
야,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군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스스로도 놀랍죠. 가끔씩.
그렇구나.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사라 자매님은 어때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매 순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남조선에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10년 되셨구나.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네, 저는 살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작게 매 순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니까 또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안에 은근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지라고 혹시 생각할 때가 있었을까요?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면 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저는 자격은 없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럴 때마다 나아가죠.
그렇구나. 네. 우리 사라 자매님만.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맞아, 열심히 교회에서 때.
이제 섬김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쯤 되면 네, 나갈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전에 불렀던 가사가 다시 생각나네요.
맞아요. 어떤 가사였을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정말로 오늘 나눔에서 너무나도 오늘 나눔을 잘 표현해 주는 가사죠. 찬양의 가사죠. 그래요. 오늘 묵상 본문을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예수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다 라고 정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저는 그 백부장의 용기와 믿음에 정말 감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는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했죠. 네,
그리고 황제만을 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로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정말 그 용기가 굉장히 대단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 자매님이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백부장의 믿음처럼 어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네, 저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뵀을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셨라고 이제 본문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롭게 번역이 됐잖아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자격이 없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한 1, 2년 정도 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그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